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에서 수만 줄의 코드를 짜서 드디어 엄청 혁신적인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연합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천문학적인 벌금 구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어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뢰밭입니다. 바로 유럽연합, 즉 EU AI법의 현실이죠.
맞습니다.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바로 이 지뢰밭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위험한 AI인지 가려내는 그 유럽연합의 엄청 엄격한 기준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미션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자료가 뭔지 그 출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씹고 뜯고 맛볼 자료는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김경진 변호사께서 코멘터리를 작성해서 제공해 주신 아주 귀중한 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서의 정확한 명칭은 이름이 좀 긴데요. EU AI법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초안 중 총론 부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려고 하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니 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유럽연합 가이드라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규제가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서 전 세계 기업들의 제품 설계를 다 바꿔버리는 그 유명한 브뤼셀 효과를 생각하신다면요. 이 문서는 단순한 남의 나라 법이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문서의 성격을 아주 명확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첫 번째 단추일 텐데요. 방금 제목 말씀하실 때 초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침 초안이라고 했죠.
네, 이 문서는 당장 내일부터 무조건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규제 당국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개된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확정본이 아니라 일종의 밑그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즉, 이 지침서 자체가 절대적인 판결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EU AI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스템이 진짜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지을 권한은 오직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만 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요?
네. 흔히 우리가 알파벳으로 CJEU라고 부르는 그 재판소만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최종 심판관은 결국 사법재판소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재판까지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 문서의 서론을 쭉 읽어보니까요. 유럽연합이 처한 굉장히 깊은 딜레마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안전,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AI 혁신이나 산업 발전의 불씨를 유럽이 스스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압박도 엄청 심하거든요. 도대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겠다는 건지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난제죠. 그 모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택한 전략이 바로 위험기반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위험기반 접근 방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AI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똑같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야기하는 그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철저하게 나누는 거죠.
아, 차등을 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고위험 시스템에만 규제의 현미경을 아주 들이대겠다. 일종의 고도의 타협점을 찾은 셈이죠.
아하, 그렇다면 그 위험을 평가하기 전에 말이죠. 도대체 법의 잣대를 들이댈 규제 대상 AI를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준선이 있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서 매일 쓰는 엑셀 매크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수백 명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쫙 분류하고 있는데 설마 이런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그 무시무시한 기본권 침해 규제를 받을 리는 없겠죠.
다행히도 그 엑셀 매크로는 무사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시스템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주 예리한 추론이십니다. 유럽연합은 이 법의 그물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무해한 프로그램들까지 걸려들지 않도록 제3조 제1항을 통해서 AI 시스템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3조 1항이에요. 단순히 기계 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AI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단순히 입력값을 넣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측이나 결정 같은 산출물을 어떻게 생성할지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추론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해서 결과를 낸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초기 설정이 끝난 이후에도 주변 환경이나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진정한 AI로 봅니다.
아, 적응성. 그게 핵심이군요. 근데 유럽연합이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조건을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엑셀 매크로 같은 사례 때문이죠. 인간이 시킨 대로만 작동하는 단순한 계산기나 아주 구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총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 하긴 그렇게 되면 기업들 업무가 담합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내일 당장 등장할지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머신러닝 기술까지 유연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규제의 탄력성, 그러니까 미래 대비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엑셀 같은 단순 매크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드디어 링 위에 올라온 진짜 AI라고 쳐보죠. 그럼 이제 제6조에 따라서 두 가지 경로로 고위험 딱지가 붙게 되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 경로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눈에 보니까 첫 번째 경로인 제6조 제1항을 보면요. 이미 유럽연합의 조화입법 적용을 받는 제품의 안전부품이거나 제품 자체일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화입법이라는 말이 솔직히 굉장히 관료적인 용어 같아서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용어가 좀 딱딱하죠. 근데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 전체가 다 같이 공통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표준 제품 안전 규제를 의미하거든요.
아, 표준 안전 규제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아니면 공장에서 쓰는 대형 기계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의 물리적인 안전과 직결된 특정 제품군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 조화입법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아하, 예전부터 안전 규제를 받던 애들.
그렇죠. 이런 장비들의 작동을 통제하는 안전부품으로 AI가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제품 전체가 아예 AI로 구동될 때 그리고 제3자 기관의 아주 깐깐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뭐 망설일 것 없이 바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당연하네요. 예를 들어 승강기를 제어하는 AI가 갑자기 오작동을 해버리면 사람이 안에 물리적으로 갇히거나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되니까 무조건 고위험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경로인 제6조 제2항, 그 부속서 III에 열거된 특정 고위험 사용 사례라는 건요. 방금 말씀하신 기계적인 안전, 물리적인 충돌과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인 충돌이나 생명을 다루는 거라면요. 이 두 번째 경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권리를 겨냥합니다.
사회적 삶과 권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 부속서 3 목록을 보면요. 생체 인식, 중요 인프라 관리, 그리고 교육 및 고용, 인사 관리, 법 집행 등등 아주 민감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와, 고용이랑 법 집행까지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대기업이 수만 명의 지원자 이력서를 스캔해서 1차로 합격자를 걸러내는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쳐보죠.
요즘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AI가 과거에 편향된 데이터를만 학습한 탓에 특정 성별이나 아니면 특정 출신 학교를 가진 사람들을 부당하게 탈락시키도록 추론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 경우에는 기계가 오작동해서 사람 피를 보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직업 선택 기회,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명확하게 정리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는 의료기기나 자동차처럼 오작동했을 때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 부속서 3의 사례들은 채용심사나 안면인식 5인처럼 우리 인생의 기회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몸을 다치게 하거나 인생을 꼬이게 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험이라는 거네요.
하하, 물리적 안전과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그 두 가지 핵심 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스템의 종류를 이렇게 딱 분류하고 나면요.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껄끄럽고 아주 깊숙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이번 김경진 변호사 제공 자료에서 유독 진짜 여러 번 거듭 강조되는 단어인 사용 목적에 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Intended Purpose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자, 쉽게 말해 AI를 만든 회사가 제품 설명서나 마케팅 자료 같은 데 명시한 의도된 용도가 그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의 철퇴를 맞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알아서 쓴 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용 목적이라는 게요. 사용자가 개발자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그냥 자기 멋대로 가져다 쓰는 이른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과는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법은 철저히 개발자가 애초에 이걸 고위험 사례로 쓰라고 의도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세상에 억울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정말 순수하고 무해한 어디든 쓸 수 있는 범용 AI 엔진을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네, 훌륭한 엔진을 만드셨네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용 약관 맨 밑에다가 굵은 글씨로 주의, 이 시스템을 채용 심사나 의료 진단 같은 고위험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뒀어요.
네네, 방언막을 치신 거죠.
그런데 어떤 고객사가 그걸 싹 무시하고 떡하니 자기네 인사평가에 써버린 겁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쓰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사용자가 오용을 한 건데 이 경우에도 제가 개발자로서 그 무거운 고위험 AI 규제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그 상황이요.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자 동시에 아주 흔하게 쓰이는 일종의 꼼수이기도 합니다.
꼼수라고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런 얄팍한 면책 조항 하나만으로는 절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약관에 쓰지 말라고 명시했는데도 안 되나요?
지침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약관에는 고위험 사용 금지라고 크게 적어두었더라도요. 실제 현장에 나간 영업사원이 기업 고객한테 가서는 아유 대표님 우리 엔진을 이력서 필터링에 한번 접목해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면요.
아, 앞뒤가 다르네요.
그렇죠. 아니면 제품의 기능적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런 고위험 사용을 은연중에 촉진하도록 딱 설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약관을 적힌 글씨가 아니라 그 AI의 실질적인 사용 목적을 보고 바로 고위험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약관 같은 면책 조항을 방패로 싹 내세우면서 뒤로는 위험한 기능으로 돈을 벌려는 이중 플레이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럽연합이 아주 벼르고 있는 거죠.
결국 기능적 한계나 허용 범위를 단순히 한 줄짜리 경고문으로 떼울 게 아니라 개발 문서, 설명서, 마케팅 자료, 그리고 실제 영업사원들의 영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부서랑 마케팅 부서가 한 몸처럼 이구동성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죠.
마케팅 부서 압박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개발팀이 아무리 밤새워서 안전 가이드라인에 맞춰 AI를 얌전하게 설계했어도요. 실적에 목마른 마케팅팀이 저희 AI는 의료 분야에도 완벽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라고 과장 광고를 딱 하는 순간 그 회사는 졸지에 고위험 AI 공급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규제 폭탄을 껴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부서 간 소통이 회사 명운을 가르겠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회사의 모든 부서가 완벽하게 통제된다 하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문서체 25조 제1항을 보니까 더 무시무시한 조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책임의 전가 조항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내가 처음부터 코드를 짜서 AI를 개발한 오리지널 공급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시스템을 수입해오거나 유통하는 배포자조차도 갑자기 이 규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마법 같은 조항 말입니다.
마법이라기보다는 AI 가치사슬 전반을 아주 촘촘하게 올가매는 강력한 장치라고 봐야죠. 원래 공급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졸지에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는 신분이 공급자로 변해버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첫째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고위험 AI에 자기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를 떡하니 부착해서 파는 경우입니다.
아, 자기 브랜드 달면 책임져라.
네. 둘째는 이미 나온 고위험 시스템을 자신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아, 이른바 화이트 라벨링으로 남의 기술을 내 이름 달고 팔거나 아니면 내부 핵심 코드를 내 입맛대로 막 뜯어 고쳐서 쓴다면 그건 사실상 네가 새로 만든 거나 다름없으니까 네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논리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가 현실에서 진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치명적인 함정이요? 뭡니까 그게?
원래는 전혀 고위험이 아니었던 아주 평범하고 무해한 AI를 가져다가 그 사용 목적을 우리가 앞서 다뤘던 부속서 3 같은 고위험 영역으로 슬쩍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평범한 걸 가져다 고위험으로 쓴다.
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텍스트 분석기를 직원들의 성과와 해고를 평가하는 용도로 임의로 바꿔버리면요. 이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 원래 그 평범한 AI를 만들었던 원 개발자의 책임은 허공으로 싹 증발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변경한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공급자로서 EU AI법의 모든 고위험 의무를 나 홀로 짊어지게 되는 거죠.
와, 이해가 확 되네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시중에서 흔히 파는 평범한 촬영용 드론을 한 대 사왔어요.
네, 드론 좋죠.
근데 거기에다가 엄청 정밀한 안면 인식 카메라를 몰래 달고 동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제가 이미 개조를 해버린 겁니다.
어휴, 철컹철컹할 범죄네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원래 그 평범한 드론을 만들었던 제조사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용도를 완전히 군사 스파이 장비처럼 바꿔버린 제가 제조사와 똑같은 수준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딱 그 상황이네요.
와, 정말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유럽연합이 이렇게까지 책임 소재를 무슨 폭탄 돌리기나 핑퐁 게임처럼 깐깐하게 서로 넘겨받도록 설계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설계한 건가요?
지금 AI 시장이 다국적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책임이 증발해버리는 꼬리자르기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 꼬리자르기 방지용이군요.
네, 미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 쓰는 한국 스타트업, 아시아에서 만든 엔진을 유럽에 유통하는 기업 등등 이 공급망이 전 세계에 국경도 없이 얽혀 있습니다. 만약 유럽 시민이 그 AI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당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린 그냥 유통만 했는데요. 우린 남의 오픈소스 그냥 가져다 썼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럽연합은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구든 시스템의 본질이나 목적에 손을 댄 바로 그 순간 유럽연합 관할권 내에서 법의 철퇴를 맞을 한 명의 확실한 주체를 반드시 멱살 쥐고 있겠다는 계산인 거죠.
이야, 규제의 철학과 이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진짜 등골이 선을 해지는 기업 관계자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긴장하실 만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도대체 언제부터 돌아가는 건가요? 당장 내일부터인가요?
아, 다행히도 당장 내일 벌금이 쏟아지는 건 아니니 일단 숨은 고르셔도 좋습니다.
어휴, 다행이네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숨 돌릴 유예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지침 초안에는 기존 일정이 AI 옴니버스라는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해 어떻게 연기되었는지 구체적인 팩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AI 옴니버스요?
나 옴니버스요.
뉴스 국제면에서 가끔 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영화에서 말하는 옴니버스 영화처럼 여러 가지 법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그런 패키지 법안 같은 건가요?
와, 정확하십니다. 그 바구니 비유가 딱 맞아요. 유럽연합 법체계 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침이나 규정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일괄 수정용 바구니군요.
네. 원래 AI법이 구상했던 규제 적용 시점하고 유럽에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던 기계류나 의료기기 같은 다른 제품 안전 법률들의 적용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충돌이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어요.
아, 법마다 날짜가 다르면 기업들이 헷갈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끄럽게 하나로 딱 맞추기 위해서 AI 옴니버스를 통해 일정을 싹 재조율한 겁니다.
혼선을 막기 위한 아주 대대적인 교통정리였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맞춰진 겁니까? 실무자들은 다이어리 꺼내서 적으셔야 됐는데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두 가지 고위험 경로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생명이냐 인권이냐였죠.
맞습니다. 먼저 부속서 3에 열거된 인권이나 사회적 기회와 관련된 고위험 사용 사례, 그러니까 채용 시스템이나 생체 인식 같은 분야는요. 2027년 12월 2일부터 의무가 전면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2일이요?
네. 반면에 의료기기나 장난감처럼 이미 다른 조화입법의 깐깐한 적용을 받고 있는 제품 관련 고위험 AI는 유예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2028년 8월 2일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아, 2027년 말하고 2028년 중반이군요. 어떤 종류의 고위험이냐에 따라서 적용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실무자분들은 캘린더에 아주 굵게 표시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위험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체가 일반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라면 상황이 좀 다릅니까?
네. 공공당국이 사용하도록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왜 공공기관한테만 특혜를 주나요?
특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가 시스템 인프라 전체를 새로운 법에 맞춰서 싹 갈아엎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아하, 하긴 스케일이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2030년 8월 2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유예 조항을 두었습니다.
2030년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문자 그대로 빛의 속도잖아요. 어제까지 불가능하던 기술이 오늘 당장 상용화되는 판국인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2027년이나 2028년이 되면요.
네네.
지금 이 문서에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완전히 새롭고 상상조차 못한 기괴한 고위험 AI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죠?
법을 제정하는 속도가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규제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법학자들하고 기술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말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제 말이 맞죠?
당연히 유럽연합 의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애써 만든 법안이 기술 발전에 뒤처져서 화석화되는 걸 막기 위한 치밀한 장치를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 어떤 장치인가요?
문서 제112조 등을 쭉 살펴보면요. 집행위원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단과 아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무슨 법을 고칠 때마다 매번 국회로 가져가서 수백 명 의원들이 토론하고 표결하고 이러려면 세월아 내월아 할 텐데요.
바로 그 시간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임행위라는 특별한 권한을 활용합니다.
위임행위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새로운 기술적인 위협이 딱 등장할 때마다 그 복잡하고 느린 의회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세부적인 규정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에다가 아예 위임해 둔 겁니다.
아, 국회 패스하고 행정부가 바로 리스트를 고칠 수 있군요.
맞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서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3의 고위험 사용 사례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탁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기술이 너무 보편화돼서 이제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기존 항목을 수정하거나 바로 삭제할 수도 있죠.
아하, 한번 쓰이고 닫힌 텍스트가 아니네요. 이 리스트 자체가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기술 진화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는 구조를 법안에 아예 내재화시켜 놓은 거군요.
네, 규제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전략입니다. 게다가 당장 내후년이죠. 2026년 8월 2일까지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AI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샌드박스면 안전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모래놀이터 같은 거네요.
그렇죠. 또한 단일 정보 플랫폼의 서비스 데스크를 열어서요. 자본력이나 법률팀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이 기술이 혹시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나요? 라고 직접 묻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석하고 있는 이 지침 초안 역시 완성형이 아니라 그 소통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구체화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해 주신 유럽연합 AI 지침 초안을 통해서 고위험 AI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해부해봤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네요.
쭉 듣고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적어놓은 기술 규격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진정한 AI로 인정할 것인지부터 어떤 의도로 판별되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최종적으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까지 아주 촘촘하고 숨막히게 짜여진 거대한 그물망이네요.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기업이든 일개 개발자든 아니면 혁신적인 AI 도구를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실무자든 간에요. 오늘 저희가 거듭 강조한 사용 목적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공급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책임 전가의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나 내가 도입한 기술이 누군가의 삶의 기회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처음 코드를 짜고 기획하는 그 극초기 단계부터 규제 대응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진짜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등골이 조금 서늘해지는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 지침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기업의 마케팅과 시스템의 실제 기능이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규제의 철퇴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하면 바로 책임지니까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주 낯선 풍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전 세계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게 바빴잖아요.
우리 AI가 최고다 이러면서요.
네, 우리 AI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라면서 가능성을 무한정 부풀리는 이른바 과대광고 관행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들 그렇게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규제의 타이머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기업들은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AI의 능력을 최대한 깎아내려야 할 겁니다.
아, 역설적이네요.
저희 AI는요, 아주 좁고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수동적으로 작동하고요. 절대 기계 스스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라고 아주 극도로 방어적이고 겸손하게 홍보해야만 규제의 덫을 피할 수 있는 시대 말입니다.
와, 상상이 가네요. 기술을 숨겨야 사는 거군요.
완벽하고 뛰어나다고 자랑할수록 가장 먼저 법의 철퇴를 맞게 되는 이 역설적인 세상. 생존을 위해 혁신을 꽁꽁 감추고 우리의 한계를 증명해야만 기술을 팔 수 있는 이 기묘한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